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를 1장을 계속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시험이 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어려움들이 많다. 그 많은 핍박들, 환란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곤고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은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랑은 사실 이게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잘 믿고 기분 나쁘면 잘 안 하고 이런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이건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요.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도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늘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과 새벽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또 성전에 가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기도생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시죠. 승천하시면서 기도해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면서도 그들 또한 기도하는 삶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교회 많은 일들은 집사들을 세워서 하겠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조직이 세워지게 되는 큰 중요한 열쇠입니다. 즉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한 교회 일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성도들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기도 생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 생활을 참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작년 여름 가족 우리 수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좋은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그냥은 안 되고 알람을 맞춰놓고 해라. 시간을 하루에 세 번씩의 알람을 울려놓고 알람이 울릴 때 기억하고 기도해라.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시다가 멈추신 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알람 울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큰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정말 해도 해도 이건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도 기도해야 이길 수 있죠. 그럼 특별히 기도도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 근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자세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에 가까운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라는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응답하실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없다라는 것이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의 삶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 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기도가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면 그분한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어저께 우리 정면 선교사님한테서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그렇게 지난주 한 주간 좀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편지 갔냐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 기도와 말씀밖에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꿈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순간에 기도와 말씀밖에 또 다른 영적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승리할 수 있기에 그런 꿈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내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교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네가 이메일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조차도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열심을 내서 선교가 됐다면 이 세상이 벌써 바뀌어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동일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모든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다가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궁극적인 열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 시험을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야 될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한 예를, 궁극적인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9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이겨야 되는 시험의 구체적인 예는 이 물질주의였어요. 물질은 많아도 시험이고 없어도 시험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거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시험거리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물질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들이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질 수 있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신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죠. 또 물질이 많아가지고 교만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해라 결국 물질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물질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있는 너희들은, 부자인 너희들은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해라.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 앞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또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럼 그 시대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을 합니다. 이기는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줬듯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인내하고 이겨낼수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은 우리의 삶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참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시험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그 시험을 인내하면서 참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반해서 그 시험을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는 변명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만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받지. 예, 여기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시험을 받으면서 누구에게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시험을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이겨냈던 사람들의 복 있는 삶을 소개한다면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조 메네스라는 그 헬레어 단어는 그냥 우리를 유혹한다, 어떤 죄의 기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본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본성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못 이기고 나선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즉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적 세계관에 아주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좋은 신들도 있고 나쁜 신들도 있고 그 신들이 못되게 하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런 신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왜 야고보서가 기록을 했을까? 이 믿음의 시험이 아닌 욕심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잘못을 다른 데 전가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남의 탓하는 것은 참 나쁜 일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는 건 더 나쁜 일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유혹이라는 단어는 악한 충동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린 악한 충동이에요. 시험을 인내하고 유혹을 이겨내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변명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나서 어떤 변명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아주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다 그러는데 뭐 이것도 아주 굉장히 유사한 변명입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살다 보면 이것도 아주 뻔뻔한 그런 참 핑계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 것인 줄 몰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좀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사탄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여덟 번째가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지요?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다 누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핑계와 변명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역사 속에 계속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있는 그런 유사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책임을 왜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는가? 13절 하반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유혹을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세요. 그리고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신다든지 악을 계획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아무도 그렇게 악으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라는 것으로 넘어지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죄를 놓고 이기면 내 자식, 잘못하면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잘못하게 해놓고 함정을 파놓고 겉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모습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 알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넘어져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그러길 원하세요? 절대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혹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좋게 얘기를 하는 그래 좋은 경험일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대더라. 잘 이겨봐 이런 마음이지 그 고생거리를 그 아이 앞에 갖다 놓는 부모는 없단 말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부모도 그렇다고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거리를 두시겠냐고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독수리도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떨어뜨려요. 여러분 떨어져서 날르면 살고 죽으면 독수리 아니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훈련시킵니다. 받아서 날리고 받아서 날리고. 사자가 사냥시킬 때 훈련시켜서 돕고 지켜보고 그러죠. 하물며 동물의 세계도 자기 자식을 귀한 줄 알고 보호할 줄 알고 훈련시키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겠냐.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죄의 유혹은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욕심에 이끌린 마음 때문에부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여기에 보면 욕심이라는 단어가 악에 대한 열망 이런 거예요. 악에 대한 열망 그리고 악한 충동 이런 단어입니다. 끌려 이것도 엑셀코어라는 단어는 강하게 끌리는 거예요. 악에 대한 욕심이 강하게 끌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미혹된다라 그러는데 이 미혹된다라는 헬라어가 텔레아 조메네스라는 단어인데 낚시꾼들이 미끼로 낚아채다 할 때 단어예요. 야,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실감이 났어요. 욕심에 의해서 미혹되는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올 때가 많아요.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죠. 만약에 가까운 친구인데 아주 친했는데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잘 돼서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아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갑자기 그냥 쉽게 말해서 팔자가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수많은 재산을 상속해서. 그러면, 야, 잘 됐다. 입으로는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잘 됐다. 축하하는 마음이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나는 때가 많죠. 그게 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등하고 나도 힘들고 뭔가 불편하고 괜히 남편한테 뭐라 그러고 애들한테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 어떤 건수가 하나 생겼어요. 눈 한번 질끈 갖고 잘못하면 나도 큰 돈이 벌 일이 생겼어요. 집도 살 수 있고 내 인생도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갈등할 수 있죠. 그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강하게 이끌려서 미끼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해볼 수 있을지 몰라요. 아,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다 둥지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죄의 유혹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지만 그것이 내 삶을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선택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들 아세요? 미끼를 던졌어요. 고기들이 물지 않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보이는 데가. 고기들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우리 참 답답해요. 저놈이 왜 이걸 안 물까? 아마 그래서 나온 게 투망도 나오고 빠따리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그냥 끝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낚시를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놈이 왔어요. 툭툭 건드려 봐요. 그 주변을 뱅뱅뱅뱅 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개를 빨리 물고 도망가려고 덥석 낚아채는 순간 그 물고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죠? 처음에 물속에 있을지 몰라요. 좀 놔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누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낚싯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미끼에 걸려든 인생,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것들, 그 유혹에 걸렸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탄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죠. 미끼에 걸린 그 물고기는 다시는 강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는 바다에 가지 못합니다. 자유로운 인생 살지 못합니다. 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거를 정말 제가 이 말씀을 14절, 15절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힌 표현이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잉태하고 성장하고 그 결과가 뭔지를 생명체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욕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여성 명사로 사용을 했어요. 죄라는 아이를 그냥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미끼를 물듯이 덥석 물어버리는 순간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은 12절 말씀과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12절에는 어땠어요?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 죄의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그것은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5절은 크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말씀이에요. 욕망이 우리의 유혹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마지막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저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먹을 것이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울릴 때가 있고요. 어울리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져야 될 건지 냉정하게 거절해야 될 건지 이거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시험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분별력들이 필요하죠. 결국은 난 누구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내 마지막은 어디로 갈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지 말아라. 이것은 속기를 중단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속고 살았는데 이제는 속지 말고 바로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속았습니다. 마음에 속았고요. 생각에 속았고요. 삶으로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지 말자. 우리가 속지 말자. 유혹에 속지 말자. 사탄에게 속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됐던 잘못된 세계관에 속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의 결과였다. 내 범죄함은 나의 욕심의 결과였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던 그런 잘못된 사고들, 세계관들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이기는 경주를 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내 잘못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많습니다. 남편 잘못, 아내 잘못, 뭐 애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나 왜 이 사람 만나게 해줘서, 나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의 곤고하고 힘든 것들은 99.99%는 내 잘못입니다. 그거 정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섭리로 꿰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길 바라보고 계세요. 힘주시고 다시 좋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 시대를 알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정말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삶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가 기도였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나? 수많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어떻게 하면 미끼를 물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존하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존하고 기억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미끼는 보면 하나하나 두 개죠. 낚시하신 분들 바늘이 하나, 둘, 뭐 세 개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거기 먹을 게 많을 것 같으세요? 바다에 먹을 게 많을 것 같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어요. 욕심의 눈에 이끌리면 그렇게 됐어요. 그 나무에 먹을 게 많겠어요? 다른 데 먹을 게 많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많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존하면 그 관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욕심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 안 잡으면 꼭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유혹과 시련이 많지만 이 땅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풍성함, 여러분 거길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각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좀 어려운 구절 같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 따라 변하고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뭐 좋다는 거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람도 믿기가 어렵잖아요. 어저께는 친구였는데 또 오늘은 적이 됐다가 또 적이었다 친구 됐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우리 마음 때문이지 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다 변합니다. 다 바뀌고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변함없으신 거예요.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시험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구나. 여기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시험 받습니다. 상처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뜻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